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교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얘기는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아마 오늘 이 얘기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 바벨론의 왕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앞선 얘기는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목숨이 내일 모레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셔서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11절까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대사를 보내서 이게 거기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여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 말은 그 사자들이 예물과 그리고 그를 가지고 온 걸 듣고서 너무 기뻐서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무기나 또 보물들을 다 뽑아주고 그리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것이었죠. 일에 대해서 여기 14절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이 옵니다. 이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뭘 보았습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고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날이 되면 여기 왕궁과 또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옮긴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큰 재앙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일 이후에 실제로 588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이 히스기야의 일만이 바벨론에게 심판받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그 폭정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아무튼 이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바벨론 포로의 한 빌미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도대체 히스기야의 행동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행동은 13절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했던 것이 13절에 보면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고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것이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시대는 한 주전 701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는 아수르란 큰 나라가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대면 이스라엘, 즉 북쪽 이스라엘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 즉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겨우 지금 유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18장부터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임금인 산헤립이 장군 랍사기와 함께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서 겨우 버티고 있고 오늘 읽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수도가 있는데 그 수로를 내서 뭔가 겨우 이제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물려가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6절을 읽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돌아가서 느느웨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즉 이제 아수르는 힘이 세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이 서서히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이 병문화 놓은 사자들, 바벨론 사자들이 자기들에게 자기의 온 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1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 예언자 이사야는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도대체 그가 그 모든 보물을 보여준 것이 왜 잘못이었으며 왜 문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참 이유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경은 이사야 39장에도 있고 역대하 32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한번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의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가 될 것이다. 오늘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그렇죠? 우리가 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좀 더 들여다보지만 성경은 겉으로는 설명이 없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앞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역시 이 말도 성경에 늘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이 일, 즉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부하, 군사력과 모든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바벨론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즉 바벨론 왕이 자기를 방문한 것, 병문안을 방문한 것은 단지 병문 안에 음을 넘어서서 유다에게 바벨론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것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맞추어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가담하겠다는 표로서 자신의 군사력과 재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바벨론을 의지한다, 바벨론을 신뢰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단지 그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 성경의 문제라기보다도 좀 더 말하면 그는 바벨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신이 나서 하고 있다. 제가 이 성경을 본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의 히스기야가 병들였다함을 보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이사야 39장 1절로 그렇습니다. 글과 예물을 보냈다. 보통 친서 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 바벨론 왕이 사자들에게 뭔가 편지적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물론 그것은 설득하기 위해서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볼 때 자기에게 이런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 이 말에 대해서 그는 다음 행동을 합니다. 아까 읽은 13절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모든 것을 보여줬다. 즉 사자들이 가져온 편지와 예물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그 일을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뭘 말할까요? 지금 바벨론은 그에게 이 동맹에 가담하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굉장히 인정해 이런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우리 함께 또 이 일들을 해체가자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은 이 유다와 히스기야가 볼 때 그를 굉장한 것으로 높이시는 거죠.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사야는 와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분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성경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 지금 왜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가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들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볼 때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할 때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 히스기야가 볼 때 바로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 자기와 동맹관계를 맺고 자기를 이토록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글과 예물을 보내서 이 백문 안에 와서 함께 하자는 것은 자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인 것이죠. 아, 바벨론이 나를 인정해주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되고 당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마 이 바벨론과 이 히스기야는 유다와 이 어떤 더 큰 동맹관계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고 또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을 앞에 보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는 유다를 굉장히 깔봅니다.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랍사게라는 사람이 너희들이 뭘 의지하느냐? 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느냐? 그 너희들이 뭐 말이 있다고? 너희 말 주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깔보는 얘기가 1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제국 바벨론은 자신과 유다의 동맹을 맺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신을 보내어 자기를 위로하고 친서와 예물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있던 호의를 베풀고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감동해서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내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그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신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바벨론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자랑스럽게 대하는 것에서 굉장히 신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볼 때 도대체 당신의 행동이 무엇이며 당신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은 동등한 느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가 부강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힘을 믿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이 자신을 자신의 동맹국으로 인정해 주는 데서 들뜨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의 인정을 기대하는군요. 당신은 바벨론의 인정을 감격하는군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인정받아야 할 분은 그리고 기대하고 바랄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의지하며 당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며 당신이 인정받아 너무 기뻐 들뜨는 그 바벨론에게 당신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유다는 그로부터 110년 지난 다음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데 악셀 허네트라는 사람이 아주 그 특이한 것들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는 사회의 어떤 동력,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헤겔 철학의 여러 방향을 들어서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 이것이 사회의 변화의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본의 관계 속에서 생산 관계가 어떤 동력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상호간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투쟁 이런 관계로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렇게 풀어갑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떠나서 사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도기를 살펴보면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욕망이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게 될 때 굉장한 어떤 그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이거나 뭔가 위대한 사람일 때는 더욱더 그렇게 되죠.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이제 보면요, 제가 사는 녹은 골든빌 같은 아파트는 아예 그냥 집으로 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대기업 브랜드가 딱 찍힌 아파트. 뭐, 레미안, 자이, 이 변한 세상, 뭐, 뷰, 뭐, 예가, 뭐, 이런 거. 제가 볼 땐 그, 좀, 제가 볼 때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 이름은 롯데 캐슬. 캐슬. 아니 성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런 욕망을 가만히 보면 남에게 인정받는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집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죠. 한 번씩 제가 뭐 이런 아파트도 뭐 저런 집도 좋지 않냐 하면 그거는 안 된대요. 우리가 이 지금 그 SNS 이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죠.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가만히 보면, 거기 보면, 그걸 통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좀 더 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죠. 저도 블로그를 합니다만은, 게을러서 거의 뭐 잘 못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것이 아이들이 그 폭력, 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고 나서 그게 왜 알려졌냐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아이 친구들을 그렇게 폭력한 다음에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처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잘못한 짓을 하면요, 겁이 나서 그냥 모르게 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그게 더 펼쳐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결국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뭡니까? 이 신문사나 이런 언론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한겨레 신문을 보는데 한겨레 신문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광고가 없습니다. 별로 큰 대기업 광고, 특별히 삼성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 편법 정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덜쳐내거든요.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런데 상당히 그 사이에도 요거 좀 빼주라. 요건 좀 약간 이렇게 써달라.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 대부분 삼성 광고가 뭐 계속해서, 신문마다 있지만, 한겨레 신문은 신문이 다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러저런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펼쳐가죠. 우리 기독교 방송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 방송이 왜 고생을 많이 하냐면 다른 데가 아니고 대형 교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방송을 하면 뭐합니까? 그 설교를 틀어주는데 이제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걸 좀 저 공중파에서 낼 수 있겠나 싶어서 이제 자르죠. 그 얘가 너무 심한 얘들은 잘라서 내는데, 왜 당신이 그걸 자르느냐? 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막 시비를 걸고 전화를 하고 광고 끊어버리겠다. 뭐, 후원 안 하겠다. 그리고 후원 안 하는데도 꽤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 참, 이 방송국에서는 사실 또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참 고생스럽다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죠.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그런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정을 받는다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인정이 우리의 관심이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그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도 세상의 인정과 강자의 인정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끝없이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는가? 누가 내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가? 진정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물론 아벨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아벨레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그러한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또 교회 설립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이런 기대와 이런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평가의 기준이 돼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처럼 바벨론의 인정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게 식스팩 같은 거, 뭐 이게 다 이래 누가 인정하는? 결국 뭡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전 헬스장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뭐 들은 얘기는 막 그걸 만들기 위해서 특히 여름이 가까우면 뭐 단백질을 먹고 막 그렇게 한다가 어떤 누구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들, 특별히 공부하는 것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나를 인정해 준다는 엄마들, 아버지들 있고 권력, 건강, 하여튼 우리는 그런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의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는 신앙,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좋게 될 때 그것은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히스기야 시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참 늦습니다. 좀 안 보이고요. 심지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가라는 그런 회의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시며 말씀하시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아니고 그걸 하나님 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나시비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걸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늦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생각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얘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기독교가 진정으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애를 인정해 준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인정하신다.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겪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건 불행이다. 그것은 벌이다. 그것은 네 잘못된 삶이다. 그는 형편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요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는 이 단련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여러분 그 어떤 형편에서도 그의 삶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앞으로 또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상황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인정,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너무 우리 마음 씁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에 있고 그 인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의 지원도 받지 않을 때 최상의 상태에 있게 된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진정으로 지원을 받고 그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때 최고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건물 크기로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때 그럼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세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설립주의를 앞두고 또 우리 종교계의 주의를 앞두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결코 히스기야처럼 그러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에 덩달아 자랑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게 우리 마음 들뜨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고요히 인정해 주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가슴, 그리고 그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생명의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의 평화와 또 사랑의 사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